MBC 정오 종합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월요일 MBC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도 극도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영장 기각 결정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병원 수술실에 폐쇄로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안은 환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의사협회는 물론 환자단체마저 제각기 법안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사실이 드러나 큰 물의를 빚은 데 이어 무량판 구조가 아닌 벽식 구조 아파트에서도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이 14개의 메달을 따내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종목들이 기대가 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철현 기자, 어제 경기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우리 선수단은 어제 금메달 5개를 포함해 모두 14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은 태권도 남자 품세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태권도 품세 종목 간판인 강환진 선수가 남자부 개인전에서 대만의 마윈중을 꺾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어 여자부 개인전에 나선 차예은도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근데 5종에서도 메달이 쏟아졌는데요. 전웅태가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 정상에 오르며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또 여자부 개인전에선 김선우가 은메달, 단체전에서도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우리 선수끼리 맞붙은 펜싱 여자 에페 개인전 결승 예선 최인정이 금메달을, 송세라가 은메달을 각각 따냈습니다.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는 수영 남자 자유형 100m에 출전해 48초 04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아시안게임 자유형 100m에선 한국 선수가 시상대에 오른 건 박태환 이후 두 번째입니다. 남자 배영 100m의 이준호도 지난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동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은 16골로 16강에 진출했는데 이강인 선수 출전이 눈에 띄었죠?
네. 소속팀 일정을 마치고 나흘 전 대표팀에 합류했던 이강인이 어제 바레인전에 선발로 출전했는데요. 날카로운 패스를 찔러주는 등 정상적인 컨디션을 보였습니다. 이미 16강을 확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은 선수 보호 차원에서 전반 36분 만에 이강인을 교체했습니다. 대량 득점이 터졌던 앞선 두 경기와 달리 대표팀은 바레인의 밀집 수비에 고전했는데요. 후반전 이한범, 백승호, 고영준의 연속골로 바레인의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대표팀은 모레 F조 2위인 키르기스스탄과 16강전을 벌입니다. 남북 대결이 성사될 수도 있었지만 북한도 3연승으로 F조 1위에 오르면서 우리와는 결승전에서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오전에 사격 남자 10m 공기소총 경기가 있었는데요. 박하준, 김상도, 남태훈 선수가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박하준은 개인 예선에서도 632.8점으로 2위에 올라 상위 8명에게 주어지는 결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조금 전에 끝난 남자 수영 자유형 50m에선 지유찬 선수가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면서 전체 1위로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수영에선 오늘 우리 남자 개영 800m 대표팀이 금메달과 신기록에 도전합니다. 황선우와 김우민 등 우리 대표팀은 지난 7월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아시아 팀 중 유일하게 이 종목 결승에 진출해 한국 신기록을 기록했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는 홈팀 중국 대표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펜싱에선 오늘 남자 사부르 종목을 주목해 볼만 합니다. 개회식에서 우리 선수단 기수를 맡았던 구봉기 선수가 개인전 4연패에 도전하는데 이번에 개인전과 단체전을 석권한다면 역대 하계 아시안게임 최다 금메달 리스트가 됩니다. 남녀 탁구 대표팀은 단체전 준결승에 출격합니다. 먼저 여자 대표팀이 조금 전 일본과 경기를 시작했고 남자 대표팀은 이란과 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박철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이 정치검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기각 결정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을 가를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사법부에 기각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대표에 대한 대규모 수사를 벌였지만 검찰은 진술에만 의존해서 무리한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한 축인 사법부만큼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한 판단을 내려주길 부탁드립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또 친 이재명계 중진들이 출마한 내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누가 선출되든 이재명 대표 체제의 안정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분의 후보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깃발 높이 들고 전진하겠다라고 많은 당원과 국민들이 바람에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혼란에 빠진 민주당 때문에 국회 전체가 마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 토착 비리 혐의 때문에 민생이 내팽개쳐지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마비되는 오늘의 현상이 하루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는 데 대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을 향했던 민주당의 가짜뉴스와 잡표찍기 공세가 이제는 법원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또 민주당이 가결표를 던진 당내 의원들을 색출해 징계하겠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공산당에서나 볼 법한 전체주의식 보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4박 6일 일정으로 다녀온 미국 뉴욕 일정을 소개하며 글로벌 시장과 엑스포가 우리 것이라 확신하고 몸을 던져 뛰면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포함해 41개의 양자정상회담, 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 연설 등 48개의 외교 행사를 했다고 소개하고 47개국 정상들을 만나 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개정의료법이 시행되면서 각 병원들을 수술실 내부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환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만 환자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고 반대로 의사단체들은 헌법소송까지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의료법이 시행됩니다. 각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HD급 이상의 고화질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 의식 없는 환자를 수술할 때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함에 따라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고 최소 30일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설치와 촬영에 대한 조건도 있습니다. CCTV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겐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주고 촬영 요청서도 제공해야 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수술 도중 숨진 고 권대희 씨 사고를 계기로 도입됐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됐지만 환자와 의사 모두 불만을 제기합니다. 환자단체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응급수술이나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데 예외가 광범위하고 자의적이라는 겁니다. 또 30일인 영상 보관 기간도 너무 짧아 실제 의료 분쟁에 쓰기 어렵다고도 지적합니다. 의사단체들은 헌법소송까지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직업 수행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또 시행 첫날인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입장을 다시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사실이 대거 드러난 가운데 무량판이 아닌 벽식 구조 아파트에서도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에 따르면 LH가 인천 검단 신도시에 건설 중인 한 공공분양 아파트 건물에서 외벽 철근이 30%가량 빠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는 전체 13개 동 가운데 4개 동이며 철근이 빠진 지점은 이 아파트 4개 동의 지하 벽체 부분 6곳입니다. LH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6월 말께 감리업체 보고를 통해 인지하고 지난 11일부터 뒤늦게 보강공사를 진행 중인데 보강공사는 11월 중순쯤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LH는 이 과정에서 입주민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균형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가 늦어지면서 대법원이 30년 만에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대법관 13명 중 가장 선임으로 오늘부터 대법원장 권한 대행을 맡게 된 안철상 대변인은 대법관은 오늘 오후 3시 대법관 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공석 상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4일에서 6일 사이 본회의를 열어 이균형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표결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권한 대행 체제가 열흘 가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자리를 비운 건 지난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하면서 2주간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한 지 30년 만입니다.
한중일 외교당국이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3국 정상회의 재개 준비를 위한 연쇄 협의에 들어갑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은 고위급 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 한일 한중 차관보급 협의와 3국 부국장급 회의를 잇따라 개최합니다. 이번 협의를 통해 한중일 3국은 2019년 중국 회의를 마지막으로 4년 가까이 중단된 3국 정상회의를 연내 재개를 조율할 방침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밤부터 모레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대구, 경북은 5에서 30mm, 전북은 5에서 10mm, 제주도 5에서 20mm,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은 5mm 미만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3도에서 28도를 나타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계속 저항하다 결국 테이저건에 맞아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어제 오후 3시 반쯤 이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에서 한 30대 남성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한참 뭐 시끄러웠던 모양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다투니까 연락을 했던 모양이에요.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남성은 흉기를 든 채 대치를 이어갔고 단지 반대 방향으로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출동한 뒤에도 흉기 위협이 계속되자 테이저건을 쏴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허벅지 쪽을 찔린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경찰이 지구대 앞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을 테이저건을 사용해 붙잡았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4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새벽 0시 반쯤 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해 자해를 시도하며 경찰들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경찰은 테이저건을 한 차례 발사해 남성을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지인으로부터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응급 입원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는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가장 많이 발생하고 대인사고 피해자는 추석 당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 자동차 보험 대인사고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전날 사고 건수는 평균 4,214건으로 평상시의 1.26배였으며 특히 올해처럼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이 평일인 해에는 퇴근 차량과 고향 방문 등 여행 차량에 의한 통행량 증가로 사고 건수가 평상시의 1.36에서 1.57배로 많아졌습니다. 대인사고 피해자는 추석 당일이 6,692명으로 평소에 1.35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국민 4,022만 명이 이동해 하루 평균 575만 명이 교통수단으로 귀성 또는 귀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이동 인구는 27% 증가했지만 연휴 기간이 늘어나면서 하루 평균 이동 인구는 9.4% 감소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도 대책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하루 평균 차량 대수를 지난해보다 4.3% 줄어든 531만 대로 전망했습니다.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이자 연휴 첫날인 28일 오전에,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인 30일 오후에 가장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이버가 5년 넘게 유지해온 네이버 뉴스홈의 팩트체크 섹션을 오는 26일자로 폐지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 팩트체크센터와 제휴한 MBC 등 32개 언론사의 팩트체크 담당 기자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비상식적인 결정을 재고하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정오 종합뉴스, 순수 전기차 폴스타, 전국 언론 노동조합, 환인제약,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CJ제일제당, KCGI 자산운용, 카카오틱 퀵배송 제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김상호, 김수지였습니다. MBC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